오늘은 믿음과 연관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배웠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기억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우리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나 그 말씀 알아.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고 나 그거 알아 들었어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피자를 사줬더니 나 예전에 먹어봤어. 그래서 안 먹어 이러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또 그 내용을 또 먹고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자, 저렇게 위에 네 가지를 말해놨어요. 요 네 가지 일을 깨닫고 하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이 하는 일이 뭔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진리가 뭔지를 알려주고요. 잘못된 사고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는 말씀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가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검은지 어디에 티가 묻었는지 잘 몰라요. 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내 상태가 적나라하게 보여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다른 생각 갖고 있네. 이런 것이 이제 비춰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고를 버리게 되고 바른 사고를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굳게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누리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 능히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그것을 믿어갈 때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선포하면 또 그대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그 유업을 누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나 오감을 통하여 역사하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방어해요. 자, 마귀는 우리의 오감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만지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것이 전부라 생각해요. 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우리를 신뢰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단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집중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에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상황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가 됩니다.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이 있어서 역사해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는 일을 이렇게 한 네 가지로 요약했었는데 그 외에도 뭐 좀 더 추가할 수 있겠지만 이 네 범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새로 태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제 그게 우리가 태어나는 방식하고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 몸이 태어나는 방식하고 달라요. 근데 영적으로 태어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생명이 들어와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왜?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자꾸 영양분을 줄 때 우리는 힘이 생겨요. 생명이 넘쳐나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우리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해요. 또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이해하고 심령으로 계속해서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 의미 그대로 받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에서요 반응이 일어나서 말씀이 말하는 바가 삶에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오해하면 반응이 안 나타나겠죠. 예,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알려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나 알아. 그 얘기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내 심령에 자꾸 심어야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영으로 기능하다라고 말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실행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이 뭔가 하면 영으로 기능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이 영이 지금 행동하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왕성해져야 돼요. 그럼 뭐로 왕성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영이 강해져요. 그리고 그대로 살 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에 생명과 능력이 충만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지금 창출해요. 우리의 삶이 그걸 반응해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면 그냥 내가 그렇게 살게 돼요. 왜?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찌든지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그거는 힘든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니 그 자세는 좋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좋은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자꾸 기능을 할 때 그대로 사라져요. 자, 그래서 우리의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새 생명이 시작됐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장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인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 와서 성령이 움직여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삶에 권세가 나타나고요. 능력도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몸에는 아무 반응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영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그 말씀대로 다스려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잘 외부적으로 못 느껴요. 그러나 어떤 환경이 딱 드러날 때 거기에 그 진가가 드러나요. 자, 그렇다면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서 좀 권세도 나타내고 좀 안식도 있고 좀 우리가 간구한 대로 능력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 살리고 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생각대로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이게 부족해서 잘 안 됐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뭔가 하면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강조를 해요. 성경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묵상을 강조할까요? 그 묵상이 살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땅에서 생각하는 묵상은 우리식의 생각이었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묵상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고 생각하는 거지요. 속으로 그 정도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맞기는 맞는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죠. 자, 그러면 묵상을 강조하는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왜 두 개가 같이 나오지?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 대를 이어서 지금 이 모세도 힘들어서 애썼던 이 백성들인데 자기가 지금 맡아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무게가 막 느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할 일은 애쓰는 거 없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해. 그러면 너 돼. 이 얘기예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야, 너 그렇게 애쓰지 말고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해. 그걸 붙들어.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그 삶을 살아봤더니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번 살아본 거예요. 근데 저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가뭄이 일고 비도 부족하지만 강가에는 어떻다고요? 시냇가에는 변함이 없고 제철에 따라 열매를 잘 맺고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형통은요 부요까지 포함됩니다. 영적인 안식도 포함되고요. 부요함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해가는 거예요. 삶 속에. 그러면 형통해요. 자, 그러면 묵상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 원어로는 하가예요. 하가. 하가. 근데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경을 읽어가요. 읽어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혹은 내가 이랬다 이걸 믿어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읽고 예,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이런 걸 먼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성경 읽을 때는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읽으면 요게 지금 뭘 의미하지? 이거 먼저 파악해야 돼요. 이게 파악이 안 되면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요? 리더한테. 혹은 인터넷에서 쳐보는 거예요. 쳐보면 딱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여러분의 그 묻는 것에 틀린 답도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대개 좀 찾아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알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깨닫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도움도 받고 주석책을 통해 도움 받고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 받고 인터넷 통해서도 자료를 도움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예전에는 인터넷 없을 때는요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진도가 느렸어요. 누가 가르쳐줘야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지식이 얼마나 풍부한지 우리가 노력만 하면 금방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먼저 동의하고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하고 되뇌는 거죠. 두 번째는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말씀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 하나님 날 자녀되게 한다고? 영접하면 자녀되게 한다고? 그러면 또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가지요? 내 머릿속에 박힐 때까지. 그 내용을 내가 선명히 알 때까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점점점 뜻을 알고 그걸 계속 말하다 보면 내 마음판에 딱 새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힘이 돼. 맞다. 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래도 어떻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묵상이에요. 이런 과정을 가는 게. 그래서 대개는요, 저 첫 번째도 못 가는 게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냥 첫 번째죠. 저 첫 번째 내용만 알려고 부지런히 성경 읽었어요. 근데 힘이 전혀 안 돼요.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깊이 들어가야 그게 힘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밤낮으로 하나님 말을 묵상하라는 내용이 저 세 번째까지 가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거는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인데 예전에는 하늘나라 올라가야 되고 저 물속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 쉽게 말하면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전혀 수고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딱 옆에 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것,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되고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떤 낭패를 당하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내용을 쭉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 내용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 자, 믿음의 말씀을 선언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자꾸 나에게 말하고 내 환경에 그걸 말하고 할 때 이걸 고백이라 그러거든요.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되뇌이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미래가 바뀌어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산이 들려서 없어져요. 그 미래가 바뀌어요. 또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릅니다. 믿는 자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입니다. 이거는 현대 번역으로 해놨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계속 여러분 고백하고 붙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해서 한 네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나눕니다. 자,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말에 주의하라. 자,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어떻다고요? 아까는 줄거리가 뭔지, 내용이 뭔지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계속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떤 상황에서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이런 것이 이제 묵상이라면,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뭔가 하면 이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이에요. 그것입니다. 자, 내 말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실 때 우리는 온 신경을 집중해서 경건한 자세로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요.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태도를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요. 일로 읽는 거지요. 성경을 읽는 거지요. 그냥 귀만 열어놓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붙들 생각을 잘 안 해요. 대개가.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뭐, 다른 근심이 있다든지, 혹은 방해가 있다든지, 혹은 내가 낙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니 그러겠죠. 뭐, 조금만 하나면 우리가 집중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날 보면, 라디오나, 뭐, 라디오는 이제 사라졌어요. 핸드폰이나, 텔레비전 이런 수많은 미디어들이 홍수처럼 이게 막 밀려와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TV도 틀어놓고 핸드폰도 열어놓고 손을 흔들어가며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그런 애들 많이 봐요. 저기 카페 같은 데 보면 애들 공부할 때 보면 가보진 않았지만 상상이 돼요. 다리를 흔들며 관심을 다른 데 두며 이어폰 끼고 공부를 해요. 근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은 된다 그래요. 근데 집중력이 떨어져요. 예전에 보면 제가 이제 강원도 그 대관령 밑에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 안에 절이 하나 있어요. 한참 들어가서 한 산 중턱에 절이 있는데 차도 안 들어가요. 근데 꼭 그 고시생들이 거기 절에 와서 공부를 해요. 주로 이제 판검사 공부하는 친구들이죠.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이제 시험 보러 가요. 그 친구들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생각 안 해요. 왜? 나오면은 시간 뺏기고 당구 쳐야 되고 뭐 이런 유혹 있잖아요. 아예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거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도 집중이 될까 말까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저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좀 차분히 내려가서 파장이 이렇게 급한 파장이 싹 내려가서 안정적으로 됐을 때 말씀을 들으면 좀 쉬워요. 근데 막 공포와 막 두려움과 막 지진이 일어날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저런 환경이라는 거죠,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자, 도처에서 또 백그라운드 뮤직들이 있어요. 자, 어떤 데는요. 배경음악이 쫙 나오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렇지만 그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방해되는 데가 많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데 배경음악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분위기를 주는 찬양이라든지 이런 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노쇠노쇠 젊어서 놀아 이런 음악을 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이 안 되겠지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저런 음악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게 집중이 안 돼. 그런 걸 여러분이 차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려면. 그러니까 눈을 열어놓고 다니지 마시고, 눈을 열어놔도 어떻습니까? 그냥 길만 가는 데만 신경 쓰시고, 지나간 거 다 간섭하지 마시고, 이 머리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드셔야 돼요.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계속 그걸 묵상하면서 붙들면서 다니셔야 돼요. 자,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 열쇠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 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예. 무엇을 들을 건지, 어떻게 들을 건지 생각하면서 들으라. 그 얘기죠. 저에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에서 세 개들이 할 게 뭐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에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가나안 처음 들어와서, 아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 처음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무리바의 쓴물 사건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물을 고치시고 제시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라. 자, 여기 첫 번째 조건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입니다. 자, 보다시피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청종하고 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듣는다는 동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들으면, 이런 뜻이에요. 청종하면, 이게 또 듣고 또 듣고 거기에 집중하고 하면. 그래서 이 구절은 듣는다는 행위를 철저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청종하라. 그걸 들으라. 그 말을 따르려고 들으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에 내용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똑같은 의미예요. 귀담아 듣고 들으면, 이런 뜻이에요. 잠언서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하고 귀담아 듣고 눈에 집중하고 마음에 새기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건 이제 뒤에가 나눌 겁니다. 자, 귀담아 듣고 들으면이란 오른쪽 귀와 왼쪽 귀, 양쪽 귀를 모두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했어요. 자, 오른쪽 귀가 있고 왼쪽 귀가 있는데 오른쪽 귀는 다른 거 듣고 왼쪽 귀는 다른 거 들어요. 그럼 둘이 같이 들어가요. 어느 게 내 속에 정착할까요? 못하지요. 자, 이런 원리입니다. 청종하라는 게. 귀가 하나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귀가 두 개를 해서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제. 자, 그래서 강조되고 있는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에 나와도요, 제가 이제 뭐 중요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게 하시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삶에 힘들고 또 걱정이 많고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야. 내 문제 해결이 급해. 이렇게 잡혀 있으면요.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삶에 그냥 짜증이 나고 이게 막 눌려오는데 여기 앉았다고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사실 우리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 살아나려면 어떻습니까? 살아나려면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은 다 그냥 그대로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헤어날 길이에요. 진짜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적힌 으뜸가는 지침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얻는 열쇠이기도 하고요. 말할 것도 없이 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해결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듣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의 모친이 이제 어떤 불량배에게 그 자기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그 남편이 좀 나쁜 사람이었던가 봐요. 쫓겨나서 이제 혼자 정처 없이 있다가 어느 노인을 이렇게 돌보는 집에 있었는데 그 노인의 아들이 이 여인을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임신이 됐어요. 너무나 불행하잖아요. 남편한테 쫓겨나서 그냥 살려고 왔는데 노인을 이렇게 요양해주고 있는데 그 아들이 예, 또 건드려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힘들어서 죽으려고 이제 섰어요.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벌판에 가서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너 염려하지 마라. 그 아들을 잘 키워라. 그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듣고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어요. 이건 실제 있던 일이에요. 제가 어느 우리 책에서 봤는데 그래요. 보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정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라도 딱 듣기만 하면 삶에 새 힘이 넘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못 들어요. 내 상황에 억눌려서 거기에 그냥 눌려 살아요. 근데 그거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주고요. 그걸 우리 말하게 돼요. 또 하나를 더 한다면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면 결과가 나타나요.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말하는 것을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 결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이 내용은요. 어떤 면에서 좀 죄송스러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포함돼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냐 결과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는 이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의 근원부터 내가 바꾸자. 생명의 근원을 내가 생각하고 그걸 붙들자.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반응되죠. 그럼 말하게 되죠. 그럼 행동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요. 이 길을 우리 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바른 생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틀린 생각도 많아요. 들어오는 요소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그 들음에서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뛰어넘어서 선포된 말씀. 로고스에서 레마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또 내가 그걸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말씀하시는 게 인식이 돼요. 그걸 선포된 말씀이라 그래요. 자, 그 말씀이 바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듣는 능력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하고 기울이면 그 들음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이 원리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자꾸 읽었다면 그냥 피상적으로 읽는 거 말고요. 그걸 집중적으로 계속 붙드는 거예요. 이대로 살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묵상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내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모든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고 다가가는가,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또는 양쪽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상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정신적인 상태에 내가 지금 몰입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 마음이 다른 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돈 문제 생각하고요, 건강 문제 생각하고, 자녀 문제, 또는 인간관계 문제, 또는 날씨가 어떤지, 정치 상황이 어떤지, 이런 데 관심이 주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집중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이만큼 뭐라고요? 저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여러분이 어떤 난제를 당하게 되면요, 그게 여러분의 이 생각의 영역에 한 50, 60%는 그냥 잠식해버려요, 그게. 그게 집중이 안 돼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기서 믿음은 나며 했어요. 믿음은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내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은 나는 거예요. 뭘로? 들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믿음은 얻을 수 있기 있을 수 있어요. 나 믿음 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꾸 생겨요. 믿음이 자라나요. 예전에 없었지만. 저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키우면 들음에서 믿음이 싹 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향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자꾸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중해야 돼요. 산만하게 그냥 방치하지 말고요.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의 길, 말씀에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Attend, 주시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라. 짐승들은요, 귀를 모아서 위험에 대처해요. 이렇게 쏙 이렇게 막 하잖아요. 어떻게 귀가 그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귀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돌려야 돼요. 몸이 돌아가야 돼요. 그건 뭐예요? 내가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냥 요게 기능들로 이렇게 돌려서 안테나를 돌려서 하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머리를 숙이게 돼요. 집중하려고. 이건 뭘 의미합니까? 겸손한 자세로 가르침을 잘 따르는 태도를 가르쳐요. 귀를 기울이라는 게. 사람들이 교만하면 남의 말 귀 안 기울여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아, 그 믿을 수 없어.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약속을 했다고? 에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런 거예요. 왜? 이 땅에선 공짜가 절대 없어. 또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에이, 내 인생이 불가능해. 에이, 난 안 돼. 하나님이 그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그런 베푸심을 벌써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라고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에이, 아니야. 에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이러는 거죠.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귀담아 들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에이, 그거 아니야. 내 경험으로 봤을 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요. 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내 귀를 기울여라. 편견을 버리고 내 뻣뻣한 목을 굽히라. 내가 얼마나 선한 하나님인지, 내가 내게 내리려고 준비한 나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려주겠다. 나는 하나님이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나는 전능하고 은혜롭고 신실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은혜로운 걸 경험한 적이 없어. 내 인생에.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안에서부터 반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거부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단한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범위에서만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내가 1만 받아들이면 1만 영향 주고요. 열을 받아들이면 열이 내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이로움을 가져주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겸손하게 기울이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봐요. 대개 경우 우리는요, 성장 배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신적인 장애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든지, 그러면요, 하나님도 나를 인정 안 하셔. 이게 딱 여기 잡혀 있어요. 혹은 또 부모들이 하도 그냥 너는 쓸모없어, 쓸모없어, 네가 뭐 하겠어, 그렇게 얘기해. 뭐 빌어먹을 일만 하겠다.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 이런 얘기 예전에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이게 마을에 보면 그 아주 진짜 그게 뭐예요? 거지대라는 얘기잖아요. 아주 안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어른들이 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잘못된 걸 가르친 게 많아요. 치유는 없어. 이 시대는 치유는 없어. 성령의 역사도 끝났어.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걸 거짓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치유가 있다 그러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요, 이게 잘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 훌륭한 목사님, 그 교인들도 많고 교회도 큰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치유가 없다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 영역. 자,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자,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항상 내 눈앞에 놓아두라는 얘기잖아요. 자,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뜻하지요. 자, 이 가르침의 본질은요, 초점이에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자, 인간의 눈에는 초점이 이제 초점을 모아야만 이 물건 보여요. 그렇죠? 예전에 보면 이렇게 지금 한 30대 아이들,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엔젤 아이라는 예, 그림책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렇게 초점을요, 한 군데 두지 않고 그 그림책에 그 초점 두 개 있거든요. 거기다가 눈을 따로따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그림이 보여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 그 엔젤 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죠? 요즘도 있나요, 그런 게? 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거 처음에 보면 그냥 평면 하나예요. 근데 눈을 흐리게 해서 이렇게 보면 그 밑에 있는 것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예.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예, 보면 안 되고 초점을 한 군데 모아서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두 눈은 초점을 모아서 하나의 이미지로 형성하는데요. 눈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물체가 흐릿하게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영역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시력에 초점을 맞추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저게 뭐라고요?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요, 영적인 세계를 안개처럼 희미하게, 비현실적이고, 모호하게 생각을 해요. 영적인 세계에 그냥 그 말이 그렇지 뭐. 그것도 보겠어. 그런 현장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성경 말씀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랑, 내 눈이 상하면, 성하면입니다. 죄송합니다.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내 눈이 성하면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눈에 초점을 맞추어 이 한 가지 이미지를 형성하는 걸 뜻하는데요. 우리는 양쪽 눈으로 각각 다른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한 가지 이미지를 보면 초점을 모아요. 그러면 그렇게 맞췄을 때 온 육체에 나타난 결과는요, 몸이 밝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하면, 이거는 싱글로 되어 있고요. 혹은 심플, 신시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하면 뜻이. 그래서,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뭐, 한 자락 깔고,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해도요, 힘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은 왜 하나님이 저렇게 했지? 날 이용해 먹을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 한 자락 깔면 안 돼요. 그래서 성하면은 뭐예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귀를 기울이는, 눈을 초점을 거기 두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지침은요. 단순한 혹은 순수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순하고 순수한 자세를 갖는데 방해되는 것이 뭐예요? 합리화한다든지 궤변을 이루는 내 철학을 주장한다든지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 못 둬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것은 결코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단순하고 순수한 눈으로 읽어야 되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으니 나는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눈이 이제 초점이 모아져야 되는데 내 몸이 불편해. 그래서 막 몸이 막 통증이 있어. 막 뭐 삼기라 그래. 막 이렇게. 그러면 그건 실제 병원이 진단받았어요. 그렇죠? 의사가 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 몸에는 지금 뭐예요? 질병이 있어요. 병원에서 인정했어요. 증상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의사가 한 말에 초점을 둬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초점을 둬야 돼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두다가 또 의사 말에 두다가 예수님께 두다가 의사 말에 두다가 의사 말을 더 신중히 여기에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눈을 거기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무슨 원리 이해되시죠? 자,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해서 사람들이요. 그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대안이 없으니까. 그 낫어요, 그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바라보고 선포하고 붙드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열심히 나눠라. 가난한 사람 돌려라. 나눠주고 해라. 아이고, 먹을 거 없는데요. 근데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치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과부도 많았어요. 근데 왜 이방 지역에 사렙다 과부한테 가라 했을까요, 주님? 사렙다 과부를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나무 주스러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집에 먹을 거 있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먹을 거 없습니다. 지금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데 이건 마지막으로 나무 주스다가 해먹고 죽을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러냐? 그러면 그거 만들어서 너 먹지 말고 나한테 갖다 주라.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랬어요. 이방 여인에게. 그 이방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예수님께 돌 던지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렙다 가보는 이방인인데도요. 뭐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렙다 가부의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런 게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붙들기가 좀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붙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딴 생각 두지 않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 다 오겠죠. 내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뭐 얘기만 들었는데 뭐 별 생각 다 할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게 됐으면 벌써 됐지. 뭐 별소리 다 할 거예요. 근데도요. 이 사렙다 가부는 어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 말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귀와 눈에 문이 있다 그래요. 귀에 문도 있고 눈에 문이 있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아동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이에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귀에도 문이 있고 눈에도 문이 있어 그럽니다. 얘기는 뭔가 하면요. 어린아이를 주위로 사로잡으면 모든 감각의 문이 활용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부족해요. 눈에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만지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금방금방 습득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장난 짓궂어서 아이들이 막 울잖아요. 길 가다가 돌뿌리 넘어져 울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막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그러면 애가 막 울다가도 그거 쳐다보도 아픈 건 놓쳐요. 그러지요? 네. 여러분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왜 그래요? 아이들은요. 이게 보는데 그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쓱 사라져요. 또는 혹은 그 돌멩이를 막 때려줘.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싹 녹아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귀에도 문이 있지만 눈에도 문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집중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며 들으며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듣습니까? 내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들려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그냥 조용히 읽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소리 내서 읽으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러면 내 말은 내 마음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귀의 문과 눈의 문을 통과해서 갑니다. 그래서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라 일컫는 이 인격 가장 중심부에 그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이 저거예요. 저게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도달하면 그 말씀은 약속된 바를 이룰 것이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낫지를 못해요. 결국은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까지 들어오게 하려고. 근데 저 작업을 안 하면요, 여기 안 들어가요. 그럼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약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분해가 돼서 피로 혈관으로 들어가서 온몸에 전파돼야 약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냥 내장만 들어가서 쭉 내려가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약을 복용해도 혈액 속에 용해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데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마음 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지침. 주의하고 귀담아 듣고 눈여겨보고 이게 제가 지침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도달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이. 그런 다음에 그 말을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4장 22절 다음에 저거 딱 나와요. 23절에. 생명이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될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 인생이 창출될 거고요. 보석이 들어가면 보석 인생이 창출됩니다. 이게 마음에 들은 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올바른 것이 들어있으면 우리의 삶도 바른 길을 갈 것이고요. 마음속에 삐뚤어진 것이 들어있으면 삶도 삐뚤게 갑니다. 그래서 인생 행로에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씀이 내 약속한 것이 이루려면 내 말씀이 내 마음에 도달해야 하고 너는 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켜라. 이게 하나님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내 말을 내 마음 한가운데 깊이 지켜라. 이게 마음의 표면이 아니라 한가운데예요. 내 모든 삶과 인격의 중심에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은 네가 살아가는 모든 행로를 결정지을 거다. 이게 성경에 쭉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꿰뚫는다.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는다. 그 어떤 것도 침투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영역인 혼과 영의 틈새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자신도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주의를 집중하고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아야겠다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편견과 선입관 장벽을 허물고 단순하고도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이 뜻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합리화나 궤변이나 이런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됩니다. 그 영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효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내용입니다.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